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데살로니가 전서로 모시겠는데요. 오늘은 3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누구든지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억압이라든가 압박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어서 바울은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이란 아주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차 폭풍과 같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1세기 교회들은 뭐 더더욱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러한 폭풍은 일시적인 것이겠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피할 수가 없단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 환난을 당한다 하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환난의 고통이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것을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라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따를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보험 증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그 전보다도 더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계속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란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두려워하실 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폭풍을 무사히 통과하여 항구에 안전하게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조정해 주시는데, 배는 결코 갈릴리 바다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바다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이르게 되듯 우리의 인생이 저 하늘나라로 안전하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준 것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강조하였어요. 여기에는 무엇무엇이면, 그리고, 혹은 그러나와 같은 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못하면 환난이 싹 없어질 것이다, 이런 게 성경에서는 없단 말씀이죠. 혹여 여러분 주위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어떤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것이 잘못됐지 않았나 싶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늘에 구름이 없이 바다에 풍랑이 일지 않으며 모든 것이 순탄하고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자신의 구원에 대해 한 번쯤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땅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삶 가운데 압박과 긴장의 순간이 엄습해 오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이 주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다 그 사람들은 환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을 의지하게 하시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4절로 가보실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매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니시 주의 멤피스라는 곳에서 이 담임 목회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 교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번 물으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 중 흑인인 한 성도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매기 목사님에게 했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지금도 생각이 난다 하면서 여기에 적었어요. 그때 한 남자 성도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이게 본절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이죠. 본절에 과연 그렇게 된 것을 이라는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 3장 4절 뒷부분에 그렇잖아요.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고 그 읽은 성도가 자리에 앉자 모든 사람들은 영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좀 황당했다는 거죠. 그때 이 매기 목사님은 그에게 이 말씀을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렇게 됐다는 말에 저는 저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폭풍과 같은 환난을 통과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마침내는 우리가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한 그 매기 목사님 교회 성도가 이 본절을 잘못 인용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신앙은 100% 정확하고요. 바울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된 것을,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된 것을 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매기 목사님 교회의 성도는 당신에게 어떤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 이렇게만 인용을 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은 과연 우리 가운데 환난과 역경의 바람이 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성도는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매기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있는데요. 그 청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의 상사가 저희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직장 상사인 그 집사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 그 청년이 직장에서 어떻게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듣고 제가 한참 웃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냐면 너무너무 이제 그 직장에서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이 11계명을 잘못 지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직장 동료들이 야, 11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11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몸을 편안하게 하라 하는 게 11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위트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고 힘들어지는 것,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닌가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로라. 본절에 시험하는 자란 다른 게 아니라 사단을 말하는 것인데요. 2장에서 바울은 사단이 우리를 막아도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단이 내게 고통의 시간을 주는데 혹 여러분에게도 주고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환란의 또 한 가지 목적은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데 있는데요. 고난은 우리 믿음의 진위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다운 신자들이 있는 반면 뭐 죄송하지만 거짓된 신자도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된 신앙을 보여주는 한 가지의 기준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환난은 진정한 신자를 보여주는 것으로 바울은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6절로 가보실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의 사랑,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이 그들로부터 받은 보고는 매우 놀라운 것으로서 그것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을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것이죠. 7절로 가보세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로 위로를 받았노라. 모든 그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가 물질적으로도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전해진 반가운 소식은 바울에게 그러므로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8절로 가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살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삶을 즐긴다 하는 의미입니다. 본절의 그러므로란 이 접속사는 뭐뭐 때문에란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번역을 하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가 되겠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속적인 성장을 우리 가운데 쭉 보여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로 가보세요. 바울이 지금 쭉 지속적으로 어떤 성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9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기쁨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가져다 준다면 슬픔은 우리 영혼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슬픔은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넓혀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진정 기뻐하는 방법에 대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3장 10절로 가보실까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사역은 참 여러 가지로 방해를 받았더라고요. 하지만 그곳으로부터 쫓겨난 바울은 자기의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에 불타 있었습니다. 11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찾아갈 수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계속되어지는 3장 12절로 13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3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또 더욱 많다. 이것은 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헬라어 아가페를 말하는 것인데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다시 말을 해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죠. 사랑은 동정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사랑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 자체가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인격이 더욱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수고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할지 모릅니다. 아, 나는 심판대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신자로서 우리의 인격을 심판하시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받을 상급을 정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이거 늘 우리가 묵상해보고 주님 앞에 질문해 보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세우기 위해 지상 강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성도들이 오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는데 견해를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절은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성도들에 대해서 상급을 행치 아니하시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전에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교회에 대해 휴거를 실시할 때 세상은 대환란기에 들어가고 대환란기의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은 언젠가 우리 가운데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절 13절에 그 나오는 강림 혹은 나타나심이라는 이 말의 뜻은 헬라어에는 몇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현현, 영어의 epiphany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나타낼 때 강림이란 단어가 이것입니다. 이 말에는 빛을 비춘다는 개념이 함축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강림 혹은 나타나심의 그 두 번째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계시, 그러니까 무엇을 밝혀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실제 신약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 계시록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말씀인데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이 강림 혹은 나타나심 이것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고 나타나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헬라어 단어는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임재, 함께하는 것 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강림으로 번역되지만 실제 의미는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임재라는 말을 이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오신 어느 목사님을 우리 환영하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때 뭐라 그럴까요? 여기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표현보다도 이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좀 너무 과한 그러한 의미지 않는가. 왜냐하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표현을 쓸 때 더더욱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강림으로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란 말은 신자들이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기 위해 들림받음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분에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리고 가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13절에서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재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나라로 가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개념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는 그 19절 말씀이에요. 2장 19절. 그 말씀처럼 우리는 장차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시고 계신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께서 김용현 회장에게 주신 부귀와 존귀의 간증서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를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